주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를 읽다 보니까요. 미가서 2장 12절 13절 말씀 두 절만 선택을 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정녕이 너를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녕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라.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리라. 아마 이 말씀만 보시면은 오늘 12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Remnant of Israel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남은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사상이다. 구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자 72억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들림을 받는 사람이 남은 자다 하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미가서의 역사적인 환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심판의 경고를 한 것이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두 나라가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악한 임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외쳤습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 부한자들아, 너희 권력 가진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짓는 아주 철양날개 하지 말고 부르게 권세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러한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그 말씀을 1장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6절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굉장히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미가가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남은 자, 너 나의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는데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것은 어떠냐? 회복에 대해서의 60만 명이 남은 자라고 뽑힌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 그중에서 60만 명이 60만 1775명인가요? 그렇게 됩니다만 그 인원이 거기 나왔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자, 남은 자, 천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 40년 동안에 그 60만 명이 나온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까? 그러지 못했거든요. 겨우 두 사람밖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누구냐? 그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회복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미가서 전체 내용이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오늘 신약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 너무나 많아요. 겨우 56시간이 남은 시간이더라고요. 이거저거 다 빼고 나니까 56시간. 그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은 참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세상이 복잡하고 혼돈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 종교가 수많은 우상 종교들과 물질 만능주의, 육신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현대사회 물결은 믿음을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거침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은 가기도 좋고 편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맞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안 되는 것 같은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은 넓은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길은 아주 좁은 길이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삶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한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으로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삽니다.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마지막 세대에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 편에 남는 자가 되어서 구원 얻기를 우리의 얻게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12장 45절부터인가요? 보니까는 우리 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 심판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매 순간 심판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에 통과되었다고 하면 심판대에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미 말씀으로 평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심판되어져서 우리의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들은 모두가 남는 자의 사상으로 우리 주님의 들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이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배 사용하는 모든 신의 형상을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에 표시하는 모든 존경은 우상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 소구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대사회는 어떻게 우상입니까? 바로 현대사회는 돈이면 만병통치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돼요. 예, 교도소에 간 사람도 돈만 많으면 얼마 되어서 아프다고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뭐 모두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혹자는 말하기를 그것도 우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하도 걸자고 해서 지금 걸어놨습니다만 이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든 전부 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냐고, 바울은 우상 예배를 참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예배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로 단정한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 주고 나에게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믿고 거기다가 공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상이라고 시편 115편 우리에 있고 135편에도 있고요. 호세아서인가요? 거기에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부 아합과 이스라엘 시대 통치 시대에도 봐도 우상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봅니다. 유다왕 아합 시대에는 악한 왕후 이사벨이 주동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방 때 엘리야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임금과 왕후와 그 흐름이 전부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엘리야만이 겨우 나만이 살아있다라고 혼자 해서 떨고 있던 때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신과의 대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그렇다 온다면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다고 보는데 또 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불평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뭐를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부르고 찬양 7천을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이 저만이 살아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아방과 그의 부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도망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으면서도 나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할 때에 그때는 불평불만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심한 정말 핍박과 환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비롯해서 7천명의 사람들은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 이들은 전부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정말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지내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러한 필요한 것들로 이와 같은 방법을 주셨구나라고 하고 감사하면서 일하게 되면 하는 일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 삶의 비결은 항상 저는 말했지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자보다도 더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면 일에 미쳐 있는 자, 일에 미쳐 있는 자래요. 그런데 일에 미쳐 있어가지고 어떤 거냐? 거기에 재미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는 거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은 돈 못 버는 거래요. 아, 정말 내 일이 이렇게 즐겁지? 참 일이 안 했으면 어떠지? 우리가 처음 취직했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돈을 적게 주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는 자체가 마음의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그 일에 미쳐서 그 즐거움을 갖고 즐거움을 갖다 보면은 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갖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좋은 걸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풍부에 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바울이 얘기한 듯이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8기에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고 권세라는 우상 앞에 지식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서 복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밖에 거두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을 때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 것이냐? 형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불의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부강하였고 종교적으로도 각종 절기를 지키고 제사와 물질을 드림과 찬양드리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십일조도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권세 있는 자들이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고 맙니다. 왜요? 여러 명 임금 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 나라는 그래도 20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중에도 뭐 7명이던가요. 선한 임금들이 그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곤궁에 처했다고도 그 선한 임금이 나와서 개혁하고 마치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연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리고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드렸다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의와 공의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는 뭐예요? 의와 공의란 말씀입니다. 기초가 의와 공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게 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Justice거든요. Justice. 이것이 옳다 나쁘다 하는 걸 법으로 심판해서 그것을 확정되는 것이 공의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 권세 있고 권세가 없는 것은 문제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약에서는 율법 안에서 신약에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판단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섰다고 하면 그건 의요 공의의 공의를 행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미만 다하는 자가 아니라 삶이 불의를 떠나고 항상 옳은 길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두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지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 바울은 로마서 교회의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는 거예요. 불의의 변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몸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러한 뜻과 같이 우리를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암기력이 없다? 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암기력이 표현하기가 부족하지,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을 완전히 메모될 수 있는 그러한 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 또 뇌야 참 정말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항상 칭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 풍습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사회란 말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항상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란 말입니다. 주님이 도적까지 오실 때란 말입니다. 그 때문은 모두가 선악간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란 말입니다.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돈을 사랑하고 정말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꼭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사랑하거든요. 정말 저 자신 사랑하거든요. 두 번째는 말세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한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말세될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질러버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세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다. 이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고 교회 일보다는 개인적인 취미를 즐기는 것이 현대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어떤 성품을,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우리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구약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20대 이상 청년 60만 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60만 중에서 겨우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성장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 1820명이 적게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간 때 보니까 60만 5530명이 처음에는 선택되었는데 민수기요. 민수기 1장에는. 근데 민수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60만 1730명. 1730명, 그래서 1820명인가가 적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60만 명,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다 온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두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정말 가보니까는 거기는 정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졌지만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이렇게 농사도 잘 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정말 전부가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맞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요. 이삭에 변기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모세. 참 저는 모세를 보면서 원통하겠어요. 그 환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만든 40년 동안 막 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잠들게 하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합니다. 그러나 그 묘지를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거룩한 유명한 사람들은 없애버려요. 빈라덴이 나쁘다고 해서 그걸 잡아 죽였어요. 미군들이 갔다가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성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서 또 그랬습니다. 그 노벨 수혜평 산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3.1장을 해야 되는데 3.1장도 전에 국가에서 화장시켜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시켜서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느냐. 바다에다 뿌려버렸대요. 그것도 뿌려버렸어요. 왜? 성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용감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돼요. 뭐에? 불의에 용감해야 돼요. 세상에 용감해야 돼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군인의 첫째 생명은 용감성에 있습니다. 군사는 움직이 어떤 위험에도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성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명령하면은 내가 죽는 길을 할지라도 전진해야 됩니다.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됩니다. 하듯이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랍니다.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 않는데요. 아니요. 너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파 외치기만 나발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머지 결실은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관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명령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고 창피한데요. 제가 그랬어요. 창피한데 어떻게 왔어요? 전도합니까? 너는 나의 나발만 들라는 거예요. 창피해도 그 나발만 불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창피한데 그 다음 가서 인사할 수 있고 만나서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생겨들라는 거예요. 용감한 성도는 마치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돌아온 그 두 사람과 같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창피를 당하면 하나님이 받는 것이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에 저는 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윗의 용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 형들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대장군, 정말 브레셋의 대장군 누굽니까요? 예, 골리앗의 위험에 눌려서 모두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능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렇게 떨게 만들었냐?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을 주었는데 입지를 못합니다. 그럼 다 벗어버리고 물돌매와 물매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때 물돌매 썼을 때 물돌매는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그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물돌매가 맞아서 죽은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장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과 좌절 낙심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들을 제압하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그게 용기거든요. 외치는 게 용기거든요. 우리 꿈속에서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사탄 말하려고 하는데 꿈속에서 탑자가 안 나와 발부동을 쳐요. 뒤에서는 지금 따라오는데 지금 발부동을 친 발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깨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니까 당신 믿음이 아직 적어서 그래. 믿음이 적으니까 발이 안 떨어진답니다.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감사한 것은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취하는 걸 들을 때 마취되어 있는데 취어를 하더라고요. 와,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느 사람은 제가 박수를 했는데 여보 하고 남편을 부러뜨리고 말더라고요. 믿음이 주셨어요. 교회 아주 직분 가진 우리 자매님이니까. 그 현재 나의 믿음의 신앙이 내가 유경에 있을 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죽어갈 때 과연 아버지를 부르느냐 하나님을 부르느냐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인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고는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니 도움될 게 없어요. 장로님인데 우리의 믿음은 달리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자리에 지금 계시면서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유고가 있을 때 하나님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 무서워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그 밖에 예수님도 알고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니까는 옷을 벗치고 벌거벗어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결정할 일이 생겼을 때 결정하기를 어렵습니다. 그때 성도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에 의지하는 마음이 되면은 우리의 유익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은 물질적인 게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결단을 내는 그 결단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용기요. 그 용기가 있는 자는 승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내가 잊고 내가 세상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명령에 불복종, 복종해야 되는 거죠. 군인은 명령에 용기가 있어야 되지만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부대는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에서는 수많은 미국의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명령에 복종하고 갔기 때문에 죽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 우리 한국의 백성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 메가더 동상을 때려 부수려고 했던 아마 그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있게 만들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은 대장군이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복종할 때 들어가도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만약에 그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죽었다고 하면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전심으로 내 힘 나를 위해서 남겨놓지 말고 전심으로 간구하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크고 비밀된 것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랍니다. 왜요? 그분이 오셔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썩을 것으로 끝날 건데 썩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군병으로 저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을 분명히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감.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변화되며 날아다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직한 믿음의 군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유익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종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을 만들었으니까, 에밀레 종을 만들었으니까 잘 관리해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밀레 종을 만들었으면 그걸 총을 쳐서 울려야 돼요. 그랬더니 소리가 안 나고 깨지고 해서 나중에 중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내가 바칠 게 없으니까 우리 집 애만 애는 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쇠를 녹여서 만드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그 생각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애를 갖다가 쇠를 녹이는데 집어넣고 했더니 그 종이 소리가 났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에밀레 에미 때문에 에미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말이 시가 돼버려서 그런데 종은 울렸다는 거죠. 에밀레르 종. 참 어떻든 우리는 사명감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명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영광 나타내는 거, 내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들이 전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사유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들이 아마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에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제는 기업체가 되어버리고 사장보다 더 나은 그러한 기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가 되려고 노력하고 집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왜?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남은 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지만 아버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자는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니까 정말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여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평상시에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했기에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느끼게 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